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터키에 대한 위협을 계속할 경우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이스탄불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럽의회가 어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협상을 동결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난민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대신 터키의 난민 지원과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서두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유럽의원들은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일시 중단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서태평양 섬들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배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연설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4개 섬들은 모두 일본 고유 영토라며 러시아가 이곳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일본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배치가 양국 간 영유권 분쟁 해결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은 지난 22일 양국이 70년간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태평양 군도 일부 섬 지역에 러시아의 대함미사일인 바스티온과 발 시스템이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과 16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나투나 제도 주변에 대한 외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라 나투나 제도 주변에서 중국어 선을 몰아내기 위한 해양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최대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간 무역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500억 달러로 증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테러 소탕을 명분으로 서북부 신장지구 주민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여권이 필요한 사람은 경찰서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가 여권 압수의 명분으로 내세운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의 한 주유소에서 어제 차량 폭탄이 터져 적어도 80명이 사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이라크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이란에서 방문한 이슬람 시아파 순례자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인터넷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테러는 바그다드 동남쪽 바벨과 알카디샤 사이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에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병사 한 명이 어제 폭탄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는 시리아 아인 이사 인근 지역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져 미군 병사가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작전 과정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 지역에 산불이 크게 번져 주민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예루살렘 서부 삼림과 하이파시 주변, 중부와 북부 구릉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 등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22일 시작된 이후 이례적인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산불이 방화범들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을 테러분자로 규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초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들 인터넷 방송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풀고 싶어서 사실은.
탈북민 3만 명 시대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BOA 특집. 오늘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낮에 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에 대한 검토 시간을 요구하고 있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소식통은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단계는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번 문제의 협상 당사국인 미중 두 나라가 일반적으로 타결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은 드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른 이사국들이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의에 참여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결의안이 잘하면 이달 내에 채택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등도 안보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24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간 합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과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 대해 다른 이사국들이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논의에 참여 중인 나라 중에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 최종 채택 시점은 러시아에 달려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결의안 초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와 그 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각 부처 간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시간을 두고 초안에 대한 문구와 추가로 제안할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초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 소식통의 관측대로 다음 주에도 채택될 수 있지만 만약 러시아의 추가 요구가 협상에 시일이 걸릴 만한 사안이라면 실제 채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도 추가 시간을 요구하며 막판 변수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2270호 초안에 대해 검토 시간을 요구한 뒤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항구에서 수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 등을 추가했고 이후 본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채택을 늦췄습니다. 결과적으로 2270호 채택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이 이사국들에 배포된 지 6일이 지나서야 가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결의안 논의는 24일로 76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이었던 2270호 채택에 걸렸던 57일을 훨씬 넘은 것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 정부는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재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민생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과 관련이 없는 수출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규정에 부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수량의 변화를 주시할 것이 아니라 이 수입이 합법한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역시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의 회복세가 뚜렷해 북한 제재 효과가 미미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4일 공개한 국가별 월간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지난달 거래한 무역 규모는 총 5억 2,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 규모는 2억 3,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28%나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도 16%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4월 새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한 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북중 교역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북중 교역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지난 4월과 5월에 각각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 그리고 7월엔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서 대북 제재 효과가 뚜렷해지는 듯했지만 8월에 무려 30%나 증가하며 추세가 역전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 연구원입니다.
기존의 2, 3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실시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제재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쇄가 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3개월 이후에는 대북 제재 효과가 좀 줄어들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광석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포함된 광물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핵개발 연계 의혹이 있는 중국 랴오닝 홍샹 그룹을 조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차 중국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의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물품에 대해선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제재가 민생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다며 일반 물품 거래는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하는 제품 가운데는 기존 소비재 외에 기계류와 원자재 등 자본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건설용 자재와 차량들의 대북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려는 중국 측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수요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런다면 이제 그 정부 삼성 그 개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 보완적인 그 협력의 이익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일부에선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북 제재 수위를 조금씩 낮추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대중 교역이 9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현재 논의 중인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 또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여부를 성패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편 중국 내에서 북한과의 교역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동북 삼성 가운데 하나인 랴오닝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대북 교역 규모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액은 약 18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2% 증가한 수치입니다. 랴오닝성에는 중국의 대북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둥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북교역 순위에서 2위는 랴오닝성처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으로 약 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 감소한 액수입니다. 이어 산둥성과 장쑤성 그리고 허베이성이 각각 3, 4, 5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대북 교역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부 칭하이성으로 이 기간 교역액은 11,000달러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대북 수출 순위에서는 랴오닝성과 지링성, 장쑤성 순이었습니다. 또 대북 수입에서는 역시 랴오닝성이 수위를 그리고 산둥성과 지린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편물이 아닌 의류가 가장 많았고 석탄을 포함한 광물성 연료가 2위, 이어 전기기기와 그 부품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랴오닝성의 대북 수출 순위에서는 보일러 기계류가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제품이 2위,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수입 순위에서는 편물이 아닌 의류가 가장 많았고 광물성 연료 그리고 철광석이 포함된 광물이 뒤를 이었습니다.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액은 중국과 북한의 전체 교역 가운데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북중 정체 교역액은 약 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을 비롯한 중국 동북 삼성의 경제는 지난 2014년 이후 다소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카드 교수는 랴오닝성의 대비 교역이 앞으로 별로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you know, when you travel to places like Liaoning, and you look around, you recognize that China is investing a huge amount of public money.
캐스카트 교수는 중국 중앙정부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동북 삼성의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북 교역을 제한해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랴오닝성의 대북 교역이 급속하게 위축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이어서 일본을 찾았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일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4일 일본 국회 내 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납치구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을 내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 납치구출의원연맹 회장인 히라누마 다케오 의원은 유엔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더 비중을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최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일본과 북한 간 납북자 협의가 재개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알리지 않아 양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공식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납치구출의원연맹 소속 한 의원은 퀸타나 보고관이 이날 회의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특정 국가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퀸타나 보고관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도 퀸타나 보고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가토 담당상은 일본 정부가 유엔 외에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퀸타나 보고관에게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보고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에는 23일부터 26일까지 머물며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서 23일까지는 한국에서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방문하고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과 일본 방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명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이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BOA는 탈북민 3만 명 시대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특집을 5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른바 신세대 탈북민들의 삶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BJ, 인터넷 브로드캐스팅 자키로 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 영상 속 진행을 맡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선 이런 인터넷 BJ들의 활동이 활발한데요. 탈북민 최초로 인터넷 BJ에 도전장을 내민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23살의 탈북민 이평 씨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너네 엄마 아빠가 연락이 왔다.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남조선에 있다. 갈 거냐 해가지고.
카메라가 연결된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탈북 체험을 이야기하는 이 씨. 온라인상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컴퓨터 접속을 통해 이 씨의 방송을 보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에는 북한 사람이 없더라도 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화면상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스타트를 내가 끊어야겠다 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는 유튜브. 이곳에서 아는 언니라는 제목으로 북한 이야기를 하는 4명의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 말해 이름 철남. 철진이, 철남이, 강철이.
내가 남자라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맞아요. 그렇게 좀 남자는 강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북한은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선화 씨, 유나 씨, 진옥 씨, 설아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진옥 씨의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볼 거라는 기대도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또 다 방송에 어느 정도 조금씩 나갔던 친구들이에요. 그동안 못다 했던 얘기들 인터넷 방송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풀고 싶어서 사실은 되게 너무나도 많이들 봐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바로바로 그때그때 너무 많이 올라오셔갖고
10대 청소년 시기에 한국에 입국해 한국에서 자란 신세대 젊은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정착 사례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수동적으로 정착해온 중장년층의 탈북민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입국 당시를 기준으로 20, 30대 젊은 층은 전체 탈북민의 58%로 절반이 넘습니다. 또한 이들의 탈북 동기나 유형 역시 북한 당국의 핍박이나 굶주림 때문이 아닌 자유에 대한 동경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한류에 대한 동경 등 다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과감히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언니 방송의 설아 씨는 기성세대들이 방송에서 북한에 대해 너무 안 좋은 점, 아픈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편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북한도 한국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고 좋은 일이나 슬픈 일 다 있을 수 있으며 또 북한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한국 시청자들에게 부담 없이 들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두운 캐릭터들이 아니고 좀 밝고 아픈 얘기보다는 좀 재미있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거를 그렇게 너무 아프게 얘기하기보단 그래도 그 나름 저희가 살았던 고향이고 하니까 고향에 대한 아이러니한 추억도 얘기하고 그냥 또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없이 아 사람 사는 데는 다 거기서 거기네 뭐 이런
신세대 탈북민들의 이런 솔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방송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평 씨의 설명입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북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좋은 쪽으로 갖고 막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아는 한에는 답해드리고 풀어드리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걸 더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해서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옥 씨 역시 한국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즐겁습니다. 특히 이들이 거부감 없이 북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진옥 씨의 목표입니다.
젊은 중들, 뭐 언니, 뭐 누나 하면서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북한이 조금만 관심 갖게 됐다.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그렇게 막 낯설지가 않다고. 그래서 보면은 북한 하면은 조금 막 어렵고 못 살고 그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감 느껴지고 그쪽에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막 그렇게 느껴지던 것을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도지인 교수는 젊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정착 모델을 만들어가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착의 조건과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지인 교수입니다.
이제 탈북의 역사도 좀 오래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아마 갖고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정착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다.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탈북민 1호로 입학해 화제를 모았던 임철 씨 역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살에 한국에 온 임 씨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 사회를 모두 경험하면서 법 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통일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한 사회가 이제 열리고 이제 북한 사회가 변화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사회 뼈대인 법 체계를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법치주의 많이 이제 다시는 이제 북한과 같은 그런 독재가 다시는 이제 없지 않을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이런 법치주의 발전 네, 그러한 것을 이제 북한에 이제 뭐 이식하고 또는 더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싶은 거죠.
신세대 탈북민의 등장은 배고픔과 생활고, 정치적 박해를 못 이겨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던 기존 탈북민에 대한 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남과 북, 어느 곳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이들에겐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거리낌 없이 새 터전에서 자신들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신세대입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이 이들에게서 증명이 될지 한국 사회는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탈북민 3만 명 시대 그 빛과 그림자를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되짚어봤는데요. 오늘 신세대 탈북민의 이야기를 끝으로 기획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와 북한 외무성 국장이 어제 평양에서 만나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영사 접촉 문제를 논의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 동안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다가 지난해 1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체포돼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스웨덴 대사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면회 문제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 국장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도전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적대 행위에 대처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존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구호단체가 북한에 미화 13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영양 개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채소 재배를 늘려서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지난 9월부터 황해북도 소흥시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채소 생산 증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자료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120만 유로, 미화 13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며 2019년 8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소흥시에서 각종 채소 재배를 늘려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 2,300여 명 등 취약계층 4만 3천여 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북한 도시관리청과 농업과학원, 중앙남세연구소, 소흥인민위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소흥시 협동농장에서의 채소 재배와 관련해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사업이 주민들의 영양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소 재배 기간과 토양 관리,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노동력 대비 채소 생산성이 향상되고 겨울 채소 재배 면적이 최대 2헥타르까지 증가했다며 비료 생산도 늘어 토양 생산성이 향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확한 채소를 타가소나 유치원 등지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저장과 운송 등으로 수확한 채소의 25%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채소가 취약계층에 전달되기까지 중간 단계를 최소화하고 저장 방법도 개선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충해 관리와 비료 생산도 늘리고 있으며 현지 관리들에게 관련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134만 유로, 미화 142만 달러로 물고기 생산 증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고기 양식과 작물 재배, 가축 사육을 함께하는 통합 양식 기법을 통해 물고기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어장 부산물과 기타 배설물들로 양식용 연못을 비옥하게 만들어 물고기 생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물고기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 24만여 명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유럽연합 지원계획 제5단체로 지난 2000년부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펴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지린성이 북한과의 교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지만 이 양국을 연결하는 교량 등 지방정부 차원의 토목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신화망은 지린성 지안과 북한 자강도 만포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지안과 만포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지린성은 지안과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 증축 공사와 지안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지안과 만포 사이에 철교와 차량 통행용 다리가 있지만 너무 낡아서 화물 물동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가 300m가 조금 넘는 새 다리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현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이 교량에서 지안시에 이르는 도로의 길이는 약 8km에 달합니다. 현지 당국은 교량 주변 도로 공사가 내년 7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화망은 새 교량이 북중 관계와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단둥과 연결된 신의주나 훈춘과 가까운 라선에 비해 발전 정도가 뒤떨어진 만포 지역의 개발을 위해 만포와 지안을 잇는 공사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만포에는 북한 당국이 지정한 경제개발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린성 취안허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도 개통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4년 9월 공사가 시작된 이 다리는 당초 지난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9월 초 태풍 라이언록으로 두만강 일대 홍수가 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습니다. 완공된 신두만강 대교는 두만강 유역에서 라선 경제개발구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린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관련 기반시설 사업은 중국의 변경통상구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북한 만포와 교량으로 연결되는 중국 지안에는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가 들어섭니다. 또 신두만강대교는 북한에서 기존 훈춘 변경경제합작구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 밖에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암록강 대교도 완공됐지만 북한 측의 비협조로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연결되는 기반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난해 북한 평양에서 열린 서양 록밴드의 공연을 다룬 기록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서양 대중음악 밴드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연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북한과 관련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노르웨이의 모르텐 트라빅과 라트비아의 우기스 올테가 감독한 해방의 날이란 기록영화입니다. 이 기록영화는 슬로베니아 출신 록밴드 라이바흐가 지난해 8월 일제치하에서 한반도의 해방 70주년을 기념해 평양 김원균 음악관에서 공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양 대중음악 밴드가 북한에서 공연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부던 1980년에 결성된 라이바흐는 나치 독일을 떠올리게 하는 도발적인 공연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록밴드입니다. 기록영화 해방의 날은 라이바흐와 그 일행이 평양에 도착해 공연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과 공연 당일 표정을 다양한 음악을 배경으로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특히 공연 준비 과정에서 기술적인 어려움, 문화 차이, 그리고 북한 당국의 세세한 검열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을 주선하고 영화를 감독한 모르텐 트라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라이바흐가 둘 다 파시스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영화를 통해 이런 비난이 편견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10여 차례 이상 방문해 북한 관련 영상물을 만들기도 한 트라빅 씨는 라이바흐 공연을 성사시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 록밴드의 도발적인 모습이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뜻한다고 북한 측을 설득해 공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라빅 씨는 자신의 영화가 북한 체제에 이용됐다거나 북한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했다는 비난에 대해 영화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영화가 음악과 팝문화, 신화, 그리고 선동에 대한 것이라면서 관객들에게 뭔가 생각해볼 거리를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 주간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이 내년 9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북한인권서울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내년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심의에 앞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관련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이 두 협약 이외에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아동매매와 아동매춘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 정서에 비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13년에 장애인 권리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을 인용해 한국 공군의 항공기용 적외선 전자 방해 장비 체계를 대외 군사 판매 형식으로 인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 첨단 레이저 장비가 한국 정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공중급 6기 4대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장비들이 항공기 하단부에 장착돼 적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6월 12억 달러 규모의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 에어버스사 A330 기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의류업체가 북한 재봉공을 잇따라 고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 서부 노브고로드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용해 내년부터 북한 재봉공 20명이 현지 의류 가공업체인 레그프롬 모다사에 추가로 일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여성과 아동용 의류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이미 북한 재봉공 2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로먼 마킨 대표는 북한 노동자들이 평소 지각을 하지 않는 등 성실하다며 추가 채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민간 대북 매체인 국민통일방송이 북한의 청취자와 소통하는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무대에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한국의 민간 대북방송인 국민통일방송이 개최한 라디오 통일공감인데요. 라디오 통일공감은 북한 주민과 한국 국민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직접 받아 북한으로 송출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 방송입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입니다.
한국이나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주로 북한에서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 현재 북한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메시지를 보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저기 여기 참가한 사람들이 듣고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그분들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라디오는 텔레비전 등 다른 매체에 비해 청취자와 소통이 쉬운데요. 북한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대북방송은 청취자의 의견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제하고 있어서 대북방송 종사자들은 매일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청취자가 어떤 내용을 듣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국민통일방송은 이번 라디오 통일공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남북한 주민들이 소통하고 북한 내의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공개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북한에 저희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남북에 어쨌든 주민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공개 방송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만나자는 메시지가 가장 많아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서로 어서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라디오 통일공감의 진행은 국민통일방송의 방송국장인 김민수 씨와 탈북 방송인인 조미영 씨가 맡았는데요. 두 진행자는 평소 대북라디오 방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청취자들과 간접적으로나마 소통하는 이번 자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라디오 부스에서만 전파로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열린 공간에서 한국 사람 또 탈북 주민이 함께 모여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거기에 어떤 정보든 문화든 우리의 마음이든 이런 걸 보낼 수 있다는 걸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이런 공개 방송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청춘통일은 북한에 계신 주민분들 중에서도 좀 청년,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고요. 그런 젊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탈북민 청년들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니까 또 탈북민 청년들 모셔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정보와 음악과 이런 걸 들려드리는 그런 방송 방송이에요. 가끔 이렇게 탈북해 오신 분들 중에 저희 방송 찾아오셔가지고 북한에서 이 라디오를 들었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들었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공개방송에 함께한 탈북 방송인 리광명 씨와 북방연구의 상임이사 김영수 씨는 북한에서 한국의 라디오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김영수 씨는 대북 라디오가 탈북에 큰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들을 때 이제 거부감도 나면서 이거 진짜 맞을까 안 맞을까 뭐 이런 생각 들긴 들었죠. 근데 듣다 보면 순간에 진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맞다는 이런 게 강하게 들어요. 근데 특히 우리 그 인미 같은 선배들 그분들이 이제 그 방송하는 거 듣다 보면 더 이제 확신이 가는 거죠. 한국 와서 보니까 탈북자들 많은 사람이 라디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라디오라는 거는 이게 한마디로 북한 아무리 피해시켰다 해도 이 공기 중에 이 전파를 타고서 정말 너무도 좋은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도 와닿기 때문에 우리도 왔었고, 저도 항상 라디오를 부릅니다. 나의 운명에 정말 나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준 그런 운이라고 라디오가.
이광명 씨는 탈북 후 직접 방송에 출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준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방송을 들어는 봤지 만들지 못하고 또 만드는 과정도 전혀 생소했거든요. 그리고 조선장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아나운서들이 마이크 놓고 그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을 저렇게 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가지고 귀에다 기막에 끼고 앞에다가 뭐 마이크도 괴상하게 생겨놓고 앞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고 아, 방송을 저렇게 하나 상당히 신기해서 보던 제가 정작 마이크에다 대고 북한에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 또 두고 온 나의 친구들에게 북한에 있을 때 타는 말을 못했던 그 심정, 저는 조금이나마 좀 깨달았던 그 바깥에 남조선의 현실을 제가 여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전달한다니까 너무 격정이 넘치는 겁니다.
이번 공개방송에는 가수 안수지 밴드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안수지 밴드에서 노래를 하는 안수지 씨는 국민통일방송과의 인연을 통해 대북 라디오의 존재를 알게 됐고 북한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저는 그때 조금 충격적이어서 그때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저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동참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기회가 생겨서 또 사람들도 알게 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오늘 처음으로 그 북한 분들의 또 신청곡까지 받아갔고요. 연결이 돼 있구나. 방송의 힘이 크구나. 그리고 우리 쪽에서 갖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의 공개방송 라디오 통일공감은 북한 주민과 나누고픈 한국 국민들의 사연과 북한에서 온 신청곡을 담아 북한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지금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탄핵 발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국정중단 사태, 검찰에 의해서 공범 혐의가 적시된 대통령에 대한 성난 민심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하야와 퇴진을 요구했던 야권이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이후 탄핵 추진으로 공식 입장을 바꿨고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을 지금은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야권에서는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목표로 대통령의 뇌물죄를 포함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준비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갔고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오늘 의원들을 모아서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을 좀 모아보려고 했지만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다시 모았습니다.
네. 박 대통령에 대한 그렇다면 국회 탄핵 절차 이게 발의되고 또 이제 실제로 의결을 하는 것까지는 시간상의 문제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고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안은 가결되는 겁니다. 아,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이 가운데 150명 이상이 발의에 참여하고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이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모두 172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뭐 28표 이상만 나온다면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40여 명의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권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빠르면 다음 달 2일 늦어도 국회 본회의 일정이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국회의 탄핵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아마 9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은 이미 국회의 탄핵 절차를 넘어선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을 주목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예.
9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확정되는데 이 보수색이 짙은 헌법재판소의 분위기 또 탄핵 심판 중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도 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는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고 좀 얘기하기도 무색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 분위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금주의 대통령 지지율 4%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던 것 같았던 3주 연속 지지도 5%에서 또 한 단계 떨어져 4%가 됐습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예.
여론조사는 남녀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이뤄졌고요. 93%가 부정적인 평가를, 4%가 긍정평가, 4%는 의견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도 있군요.
네, 그 CBS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이 매주 발표하고 있는 한 주간의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주간 여론조사 탄핵에 대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유죄, 무죄를 묻는 검찰 조사나 재판과는 다른 그 민심의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주까지는 같은 조사에서 하야냐 탄핵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번 주는 그냥 탄핵에 찬성 이유를 물은 겁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60.3%,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9.2%. 그렇게 보면은 한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네.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 제2 야당인 국민의당에 밀려서 처음으로 지지도 3위 정당으로 추락했습니다.
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도가 모두 다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그런가 하면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겠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내일은 지난 10월 29일부터 토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 다섯 번째 대규모 촛불 집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150만 명, 전국적으로는 200만 명이 모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촛불로 모여서 광장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주말 대규모 집회 사이사이에도 사실 매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과 전국 주요 광장에서 작은 규모의 집회가 계속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5차 촛불 집회를 하루 앞두고 대학생 연대가 동맹 휴업을 선포하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는 지금 탄핵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또 광장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촛불 집회에는 전국의 트랙터 그리고 화물차도 서울로 상경해서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상경투쟁단입니다. 트랙터와 화물 천여 대의 움직임이 연일 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경상남도 진주,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면서 서울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각 지역을 돌면서 천여 명의 농민들도 지금 가세한 상황인데요. 내일 광화문 촛불 집회 참여를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경찰에서는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은 극심한 혼잡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법원이 최근 촛불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에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트랙터 등의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단 광장 일대 어떤 주정차와 집회 행진 대열 참여는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촛불 집회 참여 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내일 촛불 집회의 경우에는 법원이 촛불 집회자들의 행진을 청와대 인근 200m 앞까지 허용했습니다.
네.
민심의 목소리를 청와대까지 들리게 하겠다는 것이 집회 주최 측의 계획인데 그게 또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조류독감, 이 주말 동안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들었는데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군요.
네, 오늘 밤 자정부터 48시간 동안입니다.
예.
전국의 5만 3천여 가금 농가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 내려졌고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차량 3만여 대 차량, 또 수의사, 유통업 종사자 등도 모든 움직임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모든 가금류와 가금류 관련 종사자 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이동 중지 명령은 지금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대한 방역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것인데요.
예.
파주와 김포 등 전국의 철새 서식지에 대한 방역 절차가 48시간 동안 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예방 차원을 포함해서 매몰 살처분되거나 진행 중인 닭과 우리 모두 91만 4천 마리입니다.
또 이번 조류독감에 대해서 인체 감염성 여부에 대한 걱정도 큰 것 같습니다. 방역 인력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형 조류독감. 중국에서는 16명이 감염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가금류 농장 관련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농장주라든지 살처분 방역 인력에 대한 인체 감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방역 인력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고요. 또 네. 개인 보호구 착용을 아주 중요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철새 도래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 그리고 일반인들도 손 씻기 30초 이상 해야 한다고 개인 위생 수칙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